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로. 헤브론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헤브론 학교 혹시 아십니까? 예, 김용희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그래도 참,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중에 뭐 손꼽히는 목사님이시죠. 저도 제가 원래 이제 그 설교를 잘 듣질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또 이제 뭔가 답습하는 부분들 뭐 참고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잘안 들리는 부분들도 많고 뭐 교만이 아니라 이게 잘 듣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유심하게 들었던 설교가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신데요.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그래도 정말 복음의 어떤 중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또 진행하는 중에 아이들을 선교사로 키워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헤브론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선교사님은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그 헤브론 학교에 교장님이 계시고 또 밑에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요새 갑자기 연락이 와서 4월 달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우리 간사한테 연락이 와서 무슨 내용인가 한데 여튼 월요일 날 한번 와주시고 목요일 날 한번 와달라고 하는 이제 여튼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어제도 대화를 좀 나누고 오늘 이제 최 목사님 통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두번 못한다 일단 할 말이 없다 내가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아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첫 타임의 주제는 회개 뭐 각성 이런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뭐 마라나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마라나타만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할 말도 없고, 그냥 이제 또 개인적으로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아한테 제가 회신을 했는데, 수아가 안 보낸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중간에 최 목사님이, 스탑, 아직 답하지 마, 이래놓고, 최 목사님 오늘 저를 설득을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두번 가셔야 됩니다. 아,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아, 그럼 성은이를 보냅시다. 막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성은이 지 의사 전혀 상관없이 성은이를 목요일날 보내고 월요일날 보내고 저는 목요일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튼 이제 일단 두 요일을 섬기되 일단 월요일날은 성은이가 가고 목요일날은 이제 제가 가는 어때?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그쪽하고 대화를 했나 봐요. 실무진하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월요일 날 6시간 해야 되고요. 목요일 날은 2시간 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강사가 저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그냥 전체 어떤 중요한 수련회의 메인 강사로 이제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저를 알고 불렀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한 8분 정도 계시대요. 그 이제 주축에 뭐 이렇게 잠시 왔다 갔다 하는 분 말고 선생님이 8분 계시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저희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 중요한 어떤 이그 순서에 누구를 이제 초청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두 분이 이제 추천을 한것 같아요. 두 분이 입김이 좀 세다 그러네요. 하여튼 두 분이 추천을 했는데 그래서 이 전체 우리하고 연락을 했더니 전체 책임지는 이분도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두 분의 추천을 듣고 강의 두 개를 듣고 아 우리하고 방향이 같다. 아 그리고 이분을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놓고 그냥 연락이 온 거예요. 이 강의를 해달라. 그 갑자기 헤브론이 연락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수아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해라. 우리가 내 과거를 얘기해라. 내가 또 저기 거쳐왔으니까 괜히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D 단체 출신이었다. 지금 전혀 상관없지만 그 얘기해라. 괜히 또 제가 가서 그 헤브론 학교에 또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캔슬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오히려 타보았습니다. 우리를 걱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 위에 이제 보고가 다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게 4월 달이라 사실은 이제 헤브론 학교는 그냥 단순한 대안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을 선발할 때 일단 보니까 6개월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통과한 사람만 이제 학생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정말 선교사의 자원을 하는 이제 이런 친구들을 받아들여서 아이들이 너무 장차 이제 선교사 할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 관련한 어떤 교사들 그리고 이제 연결돼 있는 뭐 학부모들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 우리 국내에 그래도 아주 순수한 복음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존경하시는 그런 대상이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뭐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꾸 이제 이렇게 할 말이 없다 하면서 한 시간만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최 목사님,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중간에 저를 먼저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하고 연결해 보니까 이게 그냥 여러 강사 중에 한 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딱한 명만 초청을 하는 건데, 그들이 볼때 당신들과 색깔이 같고, 또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은, 선교사를 보내는 역할들을 했지만, 사실 주된 사역이 우리 한인들, 국내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한인들의 어떤 사역이었다고 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들 볼 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일단 이제 그 아예 12강을 해야 되겠다, 아이들 대상으로.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하나님께서 좀 문을 여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혹여, 헤브론 학교의 어떤 그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식의 문을 여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와 무관하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할 때는 사실 검증 다 하고 연락이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 또 이게 생각보다 민족 복음화가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모처럼 파주를 좀 갔다 왔는데 박 목사님하고 좀 만나고 최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 좀 나누고 왔는데 박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당신의 사촌인가 형님이 한분 계신데 선교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 오래 하시고, 베트남에 지금,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지금 베트남 선교하고 계시다가 지금 잠시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이 뜬금없이 연락 와서, 야, 현식아, 너 조성욱 목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님이 박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박 목사님, 아, 저 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더니, 이렇게, 너 어떻게 아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좀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이렇게 하니까, 이 형님이 안 그래도, 야, 이거는 교회 사이에 없던 일인데. 아니, 갑자기 자기 절친한 친구가 연락 와서 제 얘기를 하면서 교재를 줬다고 하면서 꼭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친한 친구가 누군지 알고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손승우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 그, 이제, 이렇게, 제일 뜨겁게 반응 보이셨던, 그리고 독산동에선 잠시 교회에 와셨던, 이분하고 절친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벌써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손승호 선교사님을 표현할 때, 그 친구는 정말 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열심히 있었고,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친구고 아주 똑똑해서 교수 요원이고 가슴도 불이 타가지고 막 선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 와서 조성 목사 메시지 꼭 들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이분도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런 파급들이 지금 계속 밑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구나. 헤브론도 그냥 그 교사 두 명이 이제 듣고 있긴 했겠지만 이 선교사님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뭔가 또 이제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이 빠른 것 같아요. 말이 전달력이 상당히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사경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사실 이제 지금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고 인도 받는 분이 한 50명 정도 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이 복음이 맞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 가운데 그들이 서고 그들 통해서 현지에 전달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한 선교사님 연락을 해서 한 지역에서 한 나라에서 20년 이상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현지인들한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 연락을 해서 내가 당장 다음 주부터 신년 세미나라 그분들한테 뭘 줄까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던 터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들었다. 너무 좋은데 내가 교재 없으니까 좀 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분한테 바로 파일을 전달하니까 너무 감사해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신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겠다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의 그 책을 제가 이제 주중에 다 읽어보니까 사실 이제 듣는 것보다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보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이제 그 책을 한참 보고 있는데 상성교사님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녹취록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27강 녹취록을. 12강도. 그왜 그러냐니까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 때도 오전 세미나 오전 우리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세미나가 끝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하루 종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지금 계속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가슴에 불이 타서요. 이게 적지 않은 지금 반향을 지금 일으키고 있구나.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이런 걸 지금 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민족이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용이 갖춰졌다고 하면 실제로 말과 삶으로 정말 이제 살아내릴 때가 진실로 왔다. 예,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헤브론에서 이렇게 연락 올 정도면 사실 우리가 찾아가도 힘든 그런 곳인데 이게 뭔가 우리한테 중요한 사인이 아닌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오늘은, 잠시만요. 들어왔네. 지휘라고 하는 심지희가 들어왔구나. 자, 오늘은 다비다 얘기를 할 거라. 다비다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니까 들어왔네요. 다비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아니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욧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욧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욧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욧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다비다에 관한 메시지를 좀 여러분하고 나눌 건데요. 먼저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면 이 답이다. 이제 한국말로 답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람으로는 타피타,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톨카스, 이게 토르카스. 그걸 이제 도르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비다는 아람어고요. 그다음에 도르가는 헬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뜻은 뭐냐면 이 사슴, 가젤, 영양, 왜 이렇게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주목하게 볼게 뭐냐면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그 숫자에도 안 들어갈 만큼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보시면,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제자는 딱한명 나옵니다.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딱한명 나옵니다. 그게 다비다입니다. 그래서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여기 말고는. 그만큼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제자라고 불렸다고 할 때에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합니다. 도대체 여제자란 표현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그 같이 다녔던 분들 중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70인 제자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사도들의 바로 직속 제자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베드로를 바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달려왔겠냔 말이죠. 베드로도 알 만한 사람이라고 할때 혹시 베드로의 제자가 아닌가?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건 뭐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바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행전 이제 6장, 7장, 8장 넘어가면서 핍박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8장 본격적으로 핍박이 될 때, 수많은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가 깨지면서 이제 흩어지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흩어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다. 그러다가 욥바라고 하는 이 해안가 도시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여제자라고 하는 한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면서 이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를 하는데 이게 심히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완전 생명 걸고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대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선행과 많은 구제를 했던 그주 대상이 누구냐면, 과부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바닷가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바닷가는 대부분이 어부들이었던 삶을 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배의 어떤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기잡이 하러 갔던 남자들이 이렇게 고기잡이 하러 갔다가 죽는 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안가 소매는 뭐가 많냐면 과부들이 많습니다. 과부들이 많은가 동시에 또 고아들도 많은 거죠. 이 흩어졌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르가가 욥바라고 하는 그 해안가 도시에 가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정말 이제 과부가 됐다는 얘기는 그냥 남편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여자들이 뭔가 삶을, 생업을 유지하기가 참 힘든 시대에, 힘든 상황에 남편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못 받는다, 이걸 떠나서 경제적인 부분들도 굉장한 타격이 오는 겁니다. 그게 꽤 많은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생명 걸고 이분들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심히 많았다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닌 거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뭐, 마더 테레사 그냥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떤 헌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그냥 원래 구제를 좋아하고 선행을 좋아했다,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과 선행과 구제가 같이 간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냐면 이 사람은 진짜로 그 가지고 있던 믿음과 삶이 일치했구나.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두고요. 아,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지금 설명합니다.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경건이라 함은 정말 믿음대로 사는 삶을 얘기한다고 할 때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삶으로 표현된다고 지금 야고보 1장 27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 1장 27절에 그냥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인물이 누구냐?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제했다, 선행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믿고 있는 바를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이었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가 여전히 아직 여기 빠져 있고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율법, 의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요걸로서는 도무지 안 되니 새로운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복음으로 대체됐으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면 의롭게 여김 받았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진 바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요 각도가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건 이미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음을, 그것이 불완전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고, 의가 전가된 자고, 무엇보다도 주와 동행하는 자인데, 이 주와 동행하는 자가 저 생명 없는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구원받는다의 각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로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때그 삶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 저 생명 없고 주와 무관한 저 바리새인들이 살아내는 그 삶보다는 당연히 나아야 되지 않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정리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도로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경건이 뭐냐? 다른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은 뭐냐면 진짜로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저 불쌍한 사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저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야고보 1장 27절은 그런 의미로 경건이 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경건을 표현한다고 할때 그게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려운 자,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가 대표적으로 어려운 자니까 그들을 돌보고 세속에 자기를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답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여제자이면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볼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진짜로 믿음 가운데 믿음과 삶이 배치되지 않고 예. 말은 믿음인데 삶은 형편없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과 삶이 참으로 일치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자한테 그 누구한테도 표현하지 않았던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녀에게 썼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 정말 믿고 그렇게 살아낸 거죠. 그렇게 살아냄이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는 모습으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인물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도루가의 삶입니다. 다비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나가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에게 결국에는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맛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이세 등장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일단은요, 요거 하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시체를 다락에 누였답니다. 그리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38절에 룻다가 욧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며, 그리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보면 일단 등장인물 1은 누구냐면 이 과부들, 즉 도루가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욥바는요,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장례가 당일 장례하는 문화입니다. 죽으면 바로 묻는 문화예요. 죽으면 바로 묻는 문화인데 분명히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체를 씻어 지금 다락에 올린 이유는 장사 지내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래놓고 씻어놓고 다락에 올려놓고 바로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베드로한테 요청합니다. 지금 베드로한테 장례식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오자마자 다락에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뭘 얘기합니까? 자기를 도와줬던 이 도루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죽었으니까 와서 우리 위로해 주시고 장사 지내십시오. 요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체를 씻어서 지금 다락에 올립니다. 여러분, 시체를 씻어서 왜 다락에 올릴까요? 요게 사실 성경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볼때이 선지자들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장소가 어디였냐? 다락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조금 생각이 나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을 건데요.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보면 이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래서 여러분 이후의 얘기는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살려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비슷한 일이 이제 엘리사에게도 드러나죠. 17절부터 보면 열왕기하 4장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매 곧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낯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린 장소가 하필이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살린 장소가 다락입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죽었잖아요. 장사 지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살리셔야 라고 하는 이 과부들의 아주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놓고 장사 지내지 않고 다락방에 올려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어떤 간절함,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열렬한 반드시 답이 나는 살아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간청이 사실 요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 말은 다비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다시 넘어오셔서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은 이제 베드로에 관한 모습인데요. 베드로가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랴 일어나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본 적이 없습니까? 요 장면. 요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자녀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가는 중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막 비웃는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따라갑니까?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그대로 목격합니다. 다시 지금 예수님은 먼저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베드로 앞에 놓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다 내보내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다비다 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다 궁하고 좀 비슷하죠? 다비다 궁,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서성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 뜻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니까. 고함 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이 확신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그 도구,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도구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 사람 꼭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과부들을 중심한 아주 이 사람들의 어떤 간절함.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보였잖아요. 사실 이 본문 바로 이전에도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를 살리는 일을, 애니아를 일으키는 일들을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야이로의 자녀를 살리는 것과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을 통해서 애니아가 회복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 가운데 있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면서 이 아이를 이 다비다를 살려내는 일들을 이제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다비다입니다. 여러분, 다비다 왜 살아났을까요? 그때 당시에 다비다보다 믿음 좋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다비다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비다처럼 살리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죽은 자가 살아난 첫 번째 사건이 다비다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나사로를 비롯해서 죽은 자를 살린 경우들이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첫 번째 케이스가 다비다입니다. 왜 다비다를 살리셨을까요? 왜 다비다를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맛보게 하셨을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이유를 깊이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 가지는 인정할 수 있는 게 살아야 될 이유가 답이다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살아야 될 이유는 사실 과부들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반드시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 자체가 답이다 이게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이 사람의 삶이 인정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얘는 반드시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허가가 떨어진 거죠. 그 말은 그의 삶이 그녀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이 이 자연의 어떤 그 모든 그이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을 거스르게 할 만큼 죽었는데 살아나게 할 만큼 특별하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반드시 그녀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반드시 다비다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의 인생을 인정하셨고 다비다의 이삶 이후에 다시 살아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기 때문에 다비다를 다시 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다비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후에는 다비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것은 다비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기 전에도 이렇게 삶의 모습들이 이러했는데 죽음을 맛보고 다시 생명을 얻은 다비다가 죽기 전의 삶보다는 더 뛰어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비다뿐만 아니라 이 욥바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단한 배경이 되어서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가는 그런 역할에 무명일이지만 이름 없지만 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반드시 살리셔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비다의 인생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비다의 인생은 믿음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정말 삶으로 나타내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감동했냐면, 이 사람, 그게 이제 누구보다도 지금 감동이 되는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들은 누구냐면, 이 과부들의 행동입니다. 그게, 이게 계속 준비하면서 그게 계속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반드시 살아나야 돼. 과부들이 대단한 믿음 있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믿음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냥 가면 안 돼. 그래서 일심동체가 돼서, 다비다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딱 올려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오자마자 바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얘가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이리 해줬습니다. 쭉 얘기해 주셨어. 그럼 뭐 얘기입니까? 하실 수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그 과부들의 모습이 과부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다비다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 이제 사역을 계속 해왔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조금 이렇게 자기를 감출 수 있는 영역들이 과거에는 좀 많았다고 하면 점점 이게 그럴 수가 없는 때로 가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또 보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에 관한 얘기가 뭐 보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거 특별한 건 아닌데도 과거에 잘못했던 걸다 끄집어냅니다. 뭐 이렇게 신고 재산 신고 못한 거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이제 차뭐몇번 견인당하고 뭐 그래가지고 벌금 안 내고 이런 얘기까지 다 아니 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지가 법을겠는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 되냐면 요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야 이제 저런 것들까지 이제 다 나오는구나.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점점 있는 채를 한다, 믿는 채를 한다가 이제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진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사실은 마지막 때도 바로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믿음과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비다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서 이 사람을 그냥 이대로 이 하늘에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의 그들을 감동시켰고, 그들의 행동과 그 다음에 베드로도 보니까 이게 100% 하나님 뜻이 있다. 이래서 살려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냥 열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인가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이제 메시지 하기 전에 헤브론 학교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는데 뭔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자세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우리 메시지, 이제 올라간 메시지 다 확인해보고, 뭐, 이렇게,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쭉 보고 아주 관심 있게 볼 겁니다. 대단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뭐 별거 아니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사람도 있고, 야, 이 교회 뭐냐? 이 교회 사이에 없던 일이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우리와 상관없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올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믿음이 말로만 아니라 정말 삶이 되게 해야 되겠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예. 너무 감사한 거는 그가 우리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맡기면 맡길수록 네, 우리 자신들을 계속 주께서 변화시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오늘 좋은 예로 다비다를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억지로 한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 같은 걸 주께서 살리셨는데 내가 이 받은 사랑을 전달해야 되지 않냐?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런 분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제가 이제 조금만 책으로 봐도 나 같으면 못살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 기호도 안 맞고, 언어도 안 통하고, 입맛도 안 통하고, 뭐, 그러다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이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없어. 선교사님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집은커녕 뭐 통장에 돈한푼 없고, 누가 자기를 도와준 이 사람들도, 이게 너무 고생이잖아. 하지만 자기 목숨을, 자기 인생을 주님께 내놓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좀 이렇게, 저도 그때 거기 나갔었어요. 뭐, 지금 뭐, 이렇게 필리핀도 제가 갔었고, 뭐, 중남미도 몇번 따라갔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은 삶을 그 자리에서 수십 년 사신 분입니다. 내가 그때 조목사님 모시고 어디 갔었으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오실 길에 진실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필요합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비다, 이름만 다비다라고 쓰지 말고 다비다답게 살길 바라고 우리 브리스가 보고 많잖아요. 모처럼 김영민 장로 들어온 것 같은데 나갔나? 이름만 브리스가 쓰지 말고 아굴라 쓰지 말고 야, 무조건 평신도들은 브리스가 아굴라래. 제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헌금 봉투에 브리스가 아굴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살아야 된다고.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비다처럼 살자는 거죠. 올리브는 뭐야? 하여튼 다비다처럼 올리브는 무슨 뜻이지? 다비다. 올리브는 무슨 뜻일까? 하여튼 왜 올리브를 써 네가? 하여튼 다비다 이름 좋은데요. 다비다 이름만 쓰지 말고 다비다처럼 살기를 바라고 브리스가 아굴라 다 좋은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받은 은혜가 참 크다. 아, 우리가 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선교사님들이 저토록 놀랄 정도로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큰 걸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가 정말 우리 인생에도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비다처럼 진실로 믿고 주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여제자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또그 삶을 살았는데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다고 할 정도로 절대로 이 사람은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바로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 되겠다고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빛과 소금이 될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세계복음을 이루는 주역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